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의 사랑이요? 예, 내 사랑을 해봤는데 실패 많으셨죠? 왜냐하면 내 사랑은 내 기분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넘쳐나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오시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여전히 아버지 앞에 있는 것과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들의 영혼이 감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들이 감각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걸음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바라오 기는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서 육신 가운데에 고통 중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즉시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프다고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내가 나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여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면 주님 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물붓듯이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어떠한 부요함을 누리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 넘쳐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잘못되고 어긋난 삶이 있다면 주님 오셔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다섯이 있지만 지금도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모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부부 안에 행복하십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예, 감사해요. 멈춰주셔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부 안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달라요. 참 안 맞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에서 행복을 찾아요. 좋은 차에서 행복을 찾아요. 좋은 집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요. 건강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재산을 불려가는 데 행복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재정과 상관없이 사십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집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 삶에 있어서 조금 아프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 공부를 못하니까요. 아, 나는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머리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 보니까요, 끈기가 없는, 지구력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는지요. 아,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 문제에 묶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로 병에 붙들려 있는 문제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에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묶여서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문제가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풀고 싶어요. 정말 이 문제를 잘 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야 이게 답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답을 주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실은 답을 다 알고 있답니다. 재정이 없으면 재정을 벌 수 있는 것이 답인데 답은 하는데 재정이 잘 안 벌려져요. 건강해지려면 병이 나음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답인데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답을 알아도 할 수 없어서 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들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들은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사라지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행복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재정도 아니고요, 좋은 집도 아니고요, 좋은 차도 아니고요, 뭐요?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분명한 믿음의 유업, 나의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이 배가 되어지는 믿음의 유업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의 유업은 천대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 이르겠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망가진 채로 살아가면 이 죄의 유업도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몇 대나 이어진다고요? 3, 4대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머릿속에 많이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요,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분명한 믿음의 유업들을, 기왕이면 더 큰 믿음의 유업들을, 기왕이면 더 분명한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곁에 배우자로 주신 그 사람도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부부행복 워크샵을 섬기면서요 마음속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도전을 받았냐면 글쎄 학교를 섬기시는 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모두 다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라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섬기시는데요 얼마나 매주마다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시죠?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면 한수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꿈틀거리고 올라오는데요 글쎄 시간 시간마다요 누가 학생인지 누가 간사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도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듣자 하니 어떤 분들은 그냥 학교를 한 번만 하시지 않고 세 텀, 네 텀, 다섯 텀 계속 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뭔가 한 사람이 시작되어졌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오늘 목사님이 광고하셨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아직까지 뭔가 마음이 일치가 안 되셔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갈망함으로 하나님 나의 아내가 내 남편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 속에서 먼저 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게 하나님께서 자녀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으로 좀 비교하고 싶어요. 자녀 셋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두 사람이 온전하게 서면 이제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잘 모르시나 봐요.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그 영향력이 믿음의 유업들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일들이 도전받게 되어지고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곁에 하나님께서 또 배필들을 주세요. 그러면 회복되어진 자녀들 곁에 새로운 누군가가 와도 뭐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자녀 세대는 몇 명이 되어지죠? 금방 6명으로 불어납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두 분의 부모님과 자녀 6명이 함께 합하면은 8명이라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또 보시겠어요? 또 자녀들을 각 가정마다 세 아이씩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배우자를 세우셨어요. 이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18명으로 늘어납니다. 18명이면 이미 8명과 합하면요 숫자가 26명으로 늘어납니다. 26명이 손잡벌되는 그 세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동일하게 가정마다 세 자녀를 주셔요. 그리고 배우자들이 서요. 그러면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54명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부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26명과 합하면 몇 명이요? 80명이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은 예, 그림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숫자로 하겠습니다. 몇 명이냐면 162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80명과 합하면은 바로 242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유업이 3, 4대만 흘러가도 240명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한 사람 나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갈망하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라고 결정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3대나 4대만 내려가도 200여 명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바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 사람과 관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바로 24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요, 뭔가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들일까요? 먼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부란 어떠한 존재이냐면 인간의 의지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부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애로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 맞았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부부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아내인 하와를 만드시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 창세기 2장 22절에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또는 지금 떨어져 앉으셨지만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어렸을 때 아시던 분입니까? 준비되고 예비된 아내고 남편이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결정된 순간에 바로 내 앞에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많은 여자들 중에서 많은 남자들 중에서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영화 대사를 읊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내 안에 왜 이게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영화의 멋진 대사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담이 느끼기에는 네가 내 갈비뼈구나 라는 것을 감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축복의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축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내 아내는 누구라고요? 내 남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당사자들도 바로 그 관계를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혼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만 이혼도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유, 말씀이 틀렸네요. 이혼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들조차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인간도 아니어서 이런 감정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부부가 정말 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결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먼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부부란 혼자 있음으로 범하게 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룩함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상담 사역을 하는데요, 모든 범죄는, 모든 죄악은 홀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상담 서적 중에 아주 유명한 서적이 있어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음란물 보는데 마음이 편해요. 혼자 있으면요, 담배 피는데 마음이 편해요. 혼자 있으면요, 혼자 밥을 먹는데 TV를 봐도 마음이 편해요. 왜요? 옆에서 시끄러운 피드백이 안 오거든요. 나를 귀찮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 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에 빠진 아이가 여러분 거실에 나와서 게임을 그렇게 4, 5시간을 할까요? 아니면 자기 방에서 문 닫아 걸고 4, 5시간을 할까요? 여러분, 문제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다 보면은 많은 욕구들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들을 방해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는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지 않다라는 이 좋지 않다라는 단어는 바로 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 기도할 때에는 내가 그래, 그건 예외사항으로 둘게. 하지만 서로 의논해서 적당한 시간 동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딴 방에 있는 것은 괜찮아.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부부가 떨어져 있지 마라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곁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함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욕구가 올라와도 절제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내가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대에요, 조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조롭하겠대요. 왜냐하면 체면이 깎여서 이제는 이혼도 안 하고, 예, 사실은 그럴싸한 이름을 통해서요 각자 이혼한 것처럼 살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뭔가 이상한 것들을 흉측하게 만들어냅니다. 제가 일반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하지 않았는데 이혼한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똑같은 외부의 출입문을,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데요, 일단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러면 각방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남편 방이 있고 아내 방이 있어요. 아, 나와서 함께 말을 섞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는 계속해서 죄가 발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 곁에 누군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여집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집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부란 혼자서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돕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그런 말씀 해보셨어요?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요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내가 사실은 당신한테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어. 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더듬어. 그냥 차분히 이야기하지.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칭찬이나 하지. 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질이야. 뭔가 마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보세요, 아내니까 이야기하지. 여보세요, 남편이니까 이야기하지. 남이면 이야기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부부지간에는 서로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냥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야 될까요? 있지 말아야 될까요? 예, 비밀이신가 봐요. 갈등이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갈등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갈등을 통해서 배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따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 같이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있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있던 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러세요. 어디 있었다고요? 예, 하와 곁에 아담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싸울까봐 안 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분명히 이거 싸움나, 이거 갈등 생겨. 그래서 갈등을 피해 가려고 입을 다뭅니다. 그 이야기할 찬스를 놓쳐버리니까는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담아, 너 어떻게 이거 먹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오판했어요.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질 않고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시죠? 뭔가 중요한 순간은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야기해요. 내가 그때 참았는데 당신 처음부터 틀려 먹었어. 아니 아이는 혼자 키우는지요? 왜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 그러면서 계세요. 여러분 뭐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부부가 한마음이 돼서 의논하면서 같이 키워가야 되는데 한쪽은 학원 보내자 그러고 한쪽은 보내면 뭐하냐고 거기 가서 잘르무고 뭔가 이렇게 다투는 것들이 싫어가지고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뜻을 합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해가는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부부가 합력하는 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진리를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를 귀히 여기라고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편하기 위해서 갈등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 축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보자면 부부란 부모인 사람의 보호를 떠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에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부모의 보호를 받아요.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보호를 받고 육신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위험한 곳이 아니구나 여긴 편안한 곳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이제 나이에 이르면은 부모의 슬화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일까요?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일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깨어진 가정이 되어집니다. 왜요?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 여자에게 내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냥 동등됨으로 사랑하고 싶은데요 마음속의 욕구는 무엇이냐면 항상 기대감은 뭐냐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되죠 라고요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죠 이러한 오류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나누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예, 이번 부부 워크숍에 필히 참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남편인데 집에서 내 스스로 밥을 차려 먹지 못한다. 그러면 부부 워크숍에 꼭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한다면 요리를 못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몸져 누우면요 요리를 못해도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라도 그 사람을 돌보려고 그래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연애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요 컵라면에 물 부어주기커녕은요 아픈 사람 보고 일어나서 밥 차려달라고 그래요. 밥줘 그래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그래요. 내 이름이 밥줘냐 그래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밥 달라고 그러는 존재는 누구예요? 엄마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엄마를 기대하는 거예요. 엄마 밥줘 밥줘 라고 나를 사랑해줘 나를 존중해줘 나를 믿어줘 이것이 바로 아내에게 나의 엄마가 되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유 남편은요 바다같이 마음이 넓어야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의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댈 수 있고 아니 다른 데서 속상한 것도요 남편 앞에서 막 풀어놓을 수 있어야죠. 아유 그런데요 우리 남편은요 쫌생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요 한마디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요 얘기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혹시 해당되십니까? 신청서를 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편은요 모든 것을 다 받아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의논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줘야 돼 그래서 막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무의식 속에 뭐요? 아버지가 되죠 라는 겁니다. 왜요? 자녀에게 있어서 분노는 아버지가 받아주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자녀이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부지간에는 서로 세워져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뭐요? 이제는 육신의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남자는 뭐요? 존중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한다고요.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관심 없으신가 봐요. 훌륭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훌륭한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면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툭하면 사랑해 하셔야 돼요. 아, 옷 예뻐? 사랑해. 뭐 예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이 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위하고 아래하고 잘 어울리냐고 이러면 이제 더 복잡해져요.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라고요? 사랑해요. 예. 여러분 사랑해라는 그 고백을 듣고 날마다 날마다 성숙하는 것이 여성입니다. 남성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멋진 남성이 되는 것은 존중받을 때입니다. 당신은 참 지혜로워요.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할 때에 정말로 멋진 남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장 지대한 관심이요 뭐요? 진리는 그런데 그러면 행복한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요? 바로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아직까지 깐난뱅이로 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강보에 쌓여있고 젖을 먹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아이들은 뭐요? 계속해서 뭔가 일어납니다. 뭐요? 자꾸 바뀌어요. 키도 커지고요. 숙녀티도 나고요. 아이고 얼마나 깜찍한지요. 아이 그러다가 얼마나 왼수같이 또 졸르는지요. 아이고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첫째는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요 만나면요 이야 얼마나 옷이 잘 어울리는지요. 이야 정말 멋있어요. 예, 어르신들 옛날 유행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노란 샷스 입은 어쩌고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아세요? 처음 만났을 때는 부모가 키워준 성숙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기쁨이고 안정감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이 날마다 날마다 성숙하는 겁니다. 당신 연애 초기에는 그랬는데 야 10년 살았는데 놀랍게 성장했어. 놀랍게 변화돼. 정말 존경스러워라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늘어가는 것은 주름살이요 그저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핀잔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간다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해도요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내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민족 복음화가 아니라 오늘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좀 안 갔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학교를 보내죠?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냅니다. 아이가 힘들어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내요. 그리고 아이가 탁월하게 전교 1등을 못해도요 열심히 해서 끝자락에서 중간으로 올라오고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 굿해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어져요. 어느 곳에서요? 성장하는 곳에서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바로 행복한 부부로 살려면 성장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아야 합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마라라고 오늘도 성경 본문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네예요. 네. 이리 와. 네. 이거 먹을까? 네. 여러분 맨 처음에는 네만 배워요. 여러분 1년 동안 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돌변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싫어요. 아니요. 계속해서 아니요예요. 자자. 아니요. 가자. 아니요. 계속해서 아니요만 배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말이 예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말이 노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노를 할 줄 몰라가지고요, 온 세상 온갖 거 다 자기가 짊어지고 책임지고 허덕거리면서 살아갑니다. 당신 거기 꼭 거기 당신 있어야 돼요? 나 거기 있어야 돼. 왜 나를 필요로 해?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요. 노를 할 줄 모릅니다. 노를 하면 힘들어요. 노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 같아요. 노를 하면 버릴 것 같아요. 노를 하면 아유 도리가 아닐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나를 우겨싸가지고요, 노할 줄을 모릅니다. 예스, 예스, 네, 네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또 예스를 안 해요. 무조건 다 싫대요. 교회 갈까 싫어. 부부 행복옥시작 싫어. 왜 싫어? 그냥 싫어. 느낌상 싫어. 찝찝해서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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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여러분이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바로 노와 예스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뒀더니요 뭐요? 그냥 한편만 사용하는 이상한 습관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 노를 해야 되는지 어떤 때 예스를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데요, 부부 안에서 행복하시려면 어떤 때 노를 해야 될지 어떤 때 예스를 해야 될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노한다고 해서 무작정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싫은데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뭔가 마음을 나눠주면 아 당신은 지금은 힘들겠구나, 그래 이해됐어,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조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뢰에 겁먹고 노를 하거나 예스를 하거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큰아들에게 올해 포도원에 가서 일해주겠니? 예. 아들은요 큰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지 않아요. 여러분 둘째는요 감각할 때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것이 도리가 마땅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돌이켜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노와 예스에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노한다고 예스한다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행복한 부부로 살려면 성장해야 되는데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자, 깨닫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해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에는요 뭐를요? 바로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 소유물을 누군가가 같이 공유만 하자고 해도 빼앗아가는 것처럼 여겨져서요 적대감이 일어나 합니다. 뭐야 내 걸 왜 뺏어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건 나 혼자 갖고 싶어, 나 혼자 먹고 싶어,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감이라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성숙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렇구나, 당신의 생각이 이렇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왜 적대감을 갖냐면 의사소통이 부족해요. 겨우 하는 것이 뭐냐면 내 거야 안 줘 이렇게 끌어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공감한다는, 함께 길을 어깨동무하면서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내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하신 부부세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도통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정말로 기도 제목으로 내 어깨에 십자가로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내는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자녀는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5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아내가 울면 남편이, 지혜로운 남편은 뭐 할까요? 울지마가 아니에요. 울지마라는 메시지를 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깟 일로 우냐 바보야, 이렇게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지금 울 땐 줄 아냐, 눈물 닦고 두 주먹 불끈지고 위로랑 물고 싸워야지, 왜 이렇게 연약해 빠졌냐,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것은 위로가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위로는 아내가 울 때 남편이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줄 알면 행복이 그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가정행복 워크샵에 나오셔야 되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찔리시면 신청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희들 짰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개그 프로를 보세요. 코미디 프로를 보세요. 웃으세요? 안 웃으세요? 예. 마음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웃기세요? 안 웃기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게서 웃음이 안 나오고 오히려 아이고 애쓴다, 그렇게 웃기려고 애써서 벌어먹고 살리니, 여러분 측은히 여긴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그거는 웃긴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안 웃기냐면, 뭐요? 청년들이 잘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담을 다큐로 받는다고요. 심각한 얘기로 받는다고요. 아재 개그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농담이 왔을 때는 그냥 웃어야 되는데, 내가 웃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웃음에 대해서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가만히 보세요. 괜히 웃어요. 너 왜 웃냐? 그러면 쟤 웃기게 생겼어? 그리고 웃어요. 그냥 웃어요, 그냥.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지렁이 기어가는 걸 보고서도 웃는다고요. 그런데 웃지 못한다면 사실은 나는 많은 웃음들을 이미 잃어버리고 세상을 너무나 심각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훈련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말로 행복한 부부로 살려면 성장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판단하는데 정말 미성숙한 사람은요, 정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거야, 내 거, 내 거, 이거는 내가 가져야 돼, 너 더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 쿠키를 끌어안는 아이가 저 쿠키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해벌쭉 웃고 있어요. 예, 감당 못할 음식을 끌어안고서 해벌쭉 한다는 건 이상한 행동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함께 누리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섬기면서요, 너무너무 도전받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연합되어지는 이 모습들이요, 감출 수 없게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이십니다. 곳곳에서 얼마나들 그냥 웃으시면서 얼마나 교회마당을 뛰어다니시면서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연합이 필요하지 내 것이야 끌어안는 그러한 오류가 없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집에서요 생활할 때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하루 너무너무 피곤해요, 아이고 파김치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연합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소유욕에 정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우 난 너무 힘들었어, 아우 오늘같이 그렇게 일 많으면 아우 나 계속 못 살 것 같아, 아유 피곤해, 나 이제 말 시키지 마, 나 잘 거야, 그리고서는 그냥 혼자 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만 살려고 애쓰는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연합하십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돌아보라고요. 연약한 부분이 없는지 서로 돌아보라고요. 내가 힘드세요? 그러면 연합하는 사람은 바로 아내의 발을, 남편의 발을 붙잡고요, 아이고 나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어? 야, 정말 힘들었을 거야. 내가 발은 못 씻겨줘도 다리는 좀 주물러줄게. 다리 주물르면서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부부가요 오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날을 열심히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이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지쳤고요. 제가 이렇게 지친 거 보니까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얼마나 지쳤겠어요. 아버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정말로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요. 이렇게 자는 시간에 피로가 다 풀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신이 목사유?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피곤하면 내가 배고프면 상대방도 그러려니 라고 감각하고 공감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행복하게 하는 축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욕적인 삶, 정욕의 반대말은 뭐요? 금욕이 아니에요. 정욕적인 삶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려면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뭐요?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더 손댈 것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완전주의 완벽주의 저희는요 성격이 완벽주의예요. 완벽하지 않고서는 아유 끼름직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부부의 행복 워크숍에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완벽주의라는 것은 그냥 나의 기질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에요. 완벽주의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 뭐냐면 내가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죄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죄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죄가 뭔데요? 나는 세상을 착하게 살아왔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그 원죄라는 것은 옛날에 있던 원래의 죄가 아니라 근원된 죄라는 거예요. 죄를 발생시키는데 가장 참혹하고 가장 심오하게 죄를 자꾸 발생시키는 그 원인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해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도 못하고요 인정하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좀 격려해 주시겠어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대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말 실수할까 봐요. 여러분 뭔가 만나서 교제하는데요 사교성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말 실수할까 봐 얘기를 못해요. 사실은 속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요 앞에 사람은 답답해서 다음에 봬요 그리고 가요. 왜 얘기를 못하냐면 말을 잘해야 돼서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세요? 기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기도 생활이 어려우세요?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진솔하게 기도는 정직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사하게 하는 기도일수록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아버지 제가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해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공부하실 때랑 지금이랑 세대가 틀려가지고요 저희 세대는 인강을 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려니까요 컴퓨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노트북을 사주시면 제가 화장실에 가서도 인강을 듣고요 길 가면서도 인강을 듣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동기가 있든지 아버지 갖고 싶어요 이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설득하지 마시옵소서. 힘들면 아버지 힘들어요, 속상하면 아버지 속상해요, 그런데도 답답하면 아버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내 자리에 있으면 살만 나겠나, 뭔가 마음속에 그냥 진정한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요?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하고 억울한 것에 대해서 쏟아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을 때 이미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서는 재미없어서 안 해요. 싸우라고 해도 험담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세요. 그냥 내 마음을 쏟아놓아도 된다고요. 내가 들을 것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들을, 온전한 삶을 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온전해지려면 뭐 하셔야 될까요? 바로 완벽한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는데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좀 보시겠습니까? 잘 계십니까? 예, 입신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까요? 이때에는 우리들 거울이 아니라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맑지 못해요. 희미해서 윤광만 드러나요.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데요, 사실 잘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대충 볼까요? 아주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분들이요 항상 답답해하는 게, 우리 남편은요 내가 머리를 해도요 머리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도 몰라요 막 이래요. 서너 시간 공들여서 했는데요 아이고 머리가 바뀌었는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못 알아볼까요? 왜 못 알아보냐면 대충 봐서 그렇습니다. 그냥 덩어리로 봐서 그래요. 그냥 거기 있는데 그냥 그 존재는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조목조목 뜯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좌우 살피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오늘 교복을 안 입고 교회에 왔으니까 사복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요? 내 남편이 오늘 뭔가 양복을 입었으면 넥타이가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꺼내주신 분이 알아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메고 온 사람은요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인데요, 이 덩어리가 바뀌었는데도 몰라요, 그치? 하다못해 주위만 조금 기울여서 아우 미용실 다녀왔구나 냄새로라도 알 텐데요 몰라요. 왜 몰라요? 내 아내 냄새, 내 남편의 냄새가 뭔지도 주의 깊게 맡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그림에 뭐가 보이십니까? 사과가 보이세요, 그렇죠? 또 뭐가 보이세요? 예, 사람이 보이세요. 예, 몇 명이 보이세요? 두 명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은 주님께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사과가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사과부터 봤을까요? 사과가 컬러풀했을까요? 아니요, 이게 보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 강의 갔더니요, 강의 갔다가 쉬는 시간에요 어떤 분이요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리 좀 오세요. 그래서 예, 그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강의하시는데 보니까요 2번 경추하고요 4번 경추하고 어긋나가지고요 목이 삐뚤어져 계세요. 그러면서 우두둑우두둑해서 고쳐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명함을 주시는데요 한의사셨어요. 모 눈에 뭐만 보인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보십니까? 그러면 사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 아내가 보여야 돼요. 아내의 안색이 어떤지, 눈빛이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아셔야 진짜로 관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라고요. 왜요? 부부는 부끄러울 존재가 아니라 서로 보면서 기뻐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까 봤어도 또 보면은 어우 너무 반가워라고 철삭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열심히 그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듣는다는 것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뭘 좋아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욱하는 성격을 가졌는지 어디에서 욱하는지를 배워야 뭐요? 욱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즉 뭐냐면 진정성 있는 관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을 제일 더럽히는 자가 누굴까요? 슬프게도 아내예요. 여러분 아내를 더럽히는 자가 누굴까요? 그게 남편입니다. 왜요? 혼자 있기 때문에요. 서로 돌아볼 때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기쁨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심히 듣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전하려면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배우자로 주셨는지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 남편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어요. 우리 아내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어요 라고요. 지금은 내가 부문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시는데 그 발을 씻기는 시간에 바로 베드로를 배우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주님, 선생님한테 어떻게 내가 발을 내밀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배웁니다. 베드로는 또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워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섬기게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도요 정말로 관계 속에서 해산의 수고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남성이 해산의 수고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몰라요. 그렇죠. 제가 배가 나왔지만 해산의 수고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는 해산의 수고를 모르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는데 내가 그 해산의 수고에 맞닿는 수고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의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온전케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뭐요? 그냥 무턱대고 살지 말라고요. 성장하라고요. 온전하여지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기둥들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정말로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풍성하게 이제는 아내에게만 남편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제는 생업과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이신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아버지 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숙하여지고 날마다 온전하여지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이 아버지 앞에서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숙하여가는 기쁨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완전하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으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온전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선물로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고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유업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강성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방 가운데에 부부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줄 자인지 아버지 계속해서 배워져가며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를 세워가져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강하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있는 부부 가운데 오셔서 화해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녀 가운데 갈등이 있는 그곳 가운데 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몸부림과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맡겨주셔서 정말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온전히 서갈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성숙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완전함을 내려놓고 온전한 일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